예식을 거행하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 원래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좀 필요한데 생각을 다시 정리하셔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년간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여러 차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그 마지막 재판에서 바울이 자신은 이 재판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고 상소를 제기함으로 바울이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의 재판 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독 베스도는 상소를 확정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더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 말씀을 사도행전 25장의 후반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어떤 원칙과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신념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 가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끝내 파면되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는 현지에 있었던 현지 국민들의 대표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대인 대표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초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 권력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독, 로마 정부가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분봉왕이었던 로마가 임명한 왕, 헤롯 왕들이 4대를 거쳐서 이 지역을 관장했습니다. 대체로 군대 문제나 치안, 세금, 전쟁 등의 임무는 총독이 관장을 했고 자체적인 종교와 민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리고 도시 건설이나 산업 등은 왕실이 관장해서 지도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 가문은 대헤롯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나온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이 지역의 통치자로 군림했고 이 4세 왕이었던 아그리파는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로 기록된 사람인데 50년간 통치를 했고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으로 헤롯 가문의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역사는 종식되어 버리고 말아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시는 일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가문 왕의 4대째 왕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선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로마에서 출생해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귀족 교육을 받고 통치자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아그리파 1세 왕이 급서하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너무 어린 나이여서 권력을 접수하지 못한 채 6년을 기다렸다가 AD 50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서 50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틴 지역의 일부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칼키스 지방을 관장하는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후에 점점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서 갈릴리와 베레아와 남부 유다 지역까지 통치적으로 분할받아서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됩니다. 50년간 재위했고 AD 100년에 후석 없이 죽어서 헤롯 가문의 시대를 막 내리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품이 온순했고 비교적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었으나 부인 버니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버니게는 원래 이 아그리빠 왕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숙부와 결혼했다가 사별했고 그 후에 길리기아의 왕이었던 폴레몬과 재혼했으나 이혼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디도 장군의 연인이 되어서 함께 로마로 갔는데 로마의 시민들과 귀족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자 파혼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촌 오라버니인 아그리빠 2세 왕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곡절 많은 그의 인생사에서 보듯이 그는 평범하고 현숙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허영과 사치가 지나치게 심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듣기도 한 사람이 버니게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하고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치와 허영에 물든 사람이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버니게는 국정에도 깊이 관여해서 정치에도 개입하는 권력지향의 여성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재판정에 함께 참여하여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코 경건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고 부왕 아그리빠 1세의 죽음에서도 큰 교훈을 받지 못한 부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백성들이 아첨하는 칭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의 사자가 침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선왕의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이 두 부부도 함께 교만한 길을 여전히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부부가 함께 재판정에 초청을 받아서 바울을 만나 설명을 듣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 베스도의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스도는 이 부부에게 전임 총독 벨리스가 남기고 간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말하게 되는데 바로 바울의 문제입니다. 그는 전임 총독 벨리스가 자기에게 넘겨준 유대인 한 사람의 구속 사건을 조사해 보았는데 유대인들의 말처럼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내용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고 아무것도 실정법으로 책벌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나마 상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소가 결정되어서 로마행이 확정된 사람의 문제를 다시 논하고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만남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마도 여론을 의식하고 로마 정부 내에서 이 지역의 민심의 동향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을 여기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도는 우선 자기가 매우 합법적인 순서를 따라서 일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즉 자신은 로마 법의 절차를 따라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아그리빠 왕에게 펼쳐나갑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무는 상황에서 그는 법대로라는 하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가이사라로 돌아와 지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도 성실하게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이미 바울의 죄 없음을 확인했고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암살하려 했던 일에 대해서도 소상히 조사했고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불법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단지 이 상속금만 바울의 청원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시종일관 자신은 정상적으로 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가 아그리빠 왕 부부가 배석한 재판정에서 로마의 각급 귀족들과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항이었다라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어렵게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고발된 내용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사건의 재판이 2년이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바울은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세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처음 군중들에게 폭행당하여 찢길 뻔했을 때가 첫째였고 둘째는 40인의 자객을 매복시켜 자기를 암살했을 때가 두 번째 시도였고 셋째는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에도 가이사라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주도록 유대인들이 요청했는데 이 역시 도중에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베스도는 한 가지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지도부와 그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바울을 조용히 로마로 보내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 때문에 그와 유대인 지도부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행정가로서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포기해버렸던 그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복음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외면해버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해버린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직접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고 전도자였고 탁월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곁에 두고도 진지하게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단지 사건으로만 이 사안을 취급하면서 그는 구원의 샘물 곁에 있으면서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친히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그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판장이 바울을 불러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았으나 모두가 상소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었지 진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조금 더 진지하게 바울의 사상에 귀를 기울여 보았고 그가 말했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경청해 보았더라면 그도 구원에 이르는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생각했고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정의의 실천도 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다가왔던 구원의 기회에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이 말라 죽은 사람처럼 그는 생명수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채 구원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신령한 영적 생명수의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여 좀 더 진지하지 못하여 좀 더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바울을 만나서 그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역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좋은 구원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사람을 우리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음껏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설명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부활의 도리에 대하여 깊이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던 한 부자 청년도 좀 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더라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거룩한 기회들을 주실 때 호수 한가운데에서나 목말라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가 이때인 줄 생각하고 이것이 기회인 줄 믿고 허락하신 기회에 기도할 줄 알고 생명 양식 먹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부부는 이 재판정에서 자기 위세를 자랑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다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붙들고 그것을 내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